제가 지난주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더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길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그런 영역이 우리가 좀 숙제가 됩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이게 길입니다라고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몰랐고, 뭐, 여러분도 잘 모르고, 그랬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앞으로 길을 좀잘 설명하려고 좀 고민하겠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 오늘 종결편입니다. 뭐, 다음에 또 언제 또 기회가 있겠지만.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게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했어. 저 당시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였지요? 예수님이죠. 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의도가 뭘까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뒤편입니다. 뒤편.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뒤편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더 설교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씨 뿌린 자의 뒤에 결말입니다. 그동안 이걸 언급 안 했습니다. 앞에 것만 했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가 보겠지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잖아요. 그분이 열망이 뭔가 하면 믿는 자들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열망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이 씨 뿌린 자의 열망이라고요.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갈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이게 진리라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내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말씀이 점점 심령 중심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들어옵니다.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우리가 안 하면 이제 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열매 맺는 것이 열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씨 뿌린 자의 비유에 저 뒤편으로 내려가 보면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님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여러분 연구해 보면, 사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네, 이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싹이 나도록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농사꾼들은 알아요. 농사꾼들은 꼭 씨를 뿌릴 때뭐 합니까? 땅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쟁기질로 다 부셔요. 그리고 씨를 뿌려요. 기경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게 앞에 서론이니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결국에는 그 비유의 뒤편에 가보면 이게 나옵니다. 전구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라든지 각종 비유들이 전국의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 결말이 뭐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비유도 있어요. 그 모든 비유가 초점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 저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요. 저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씨뿌린 자의 비유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또 다른 비유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값진 보화라든지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가치가 있어. 그러면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요.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저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값진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값진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게 안 보이면 아유 피곤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적당히 좀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걸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걸 저와 여러분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게 있다는 거예요. 저것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 결과를 얻습니다. 얻습니다, 결과를. 예.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복습하면 다른 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길거리에, 길가에 심어진 씨앗을 보면 먼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는 여기서 언급도 안 해요. 그렇죠? 저 밖에 말씀 안 듣는 사람 수두룩해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길가에 있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예, 갑자기 넘어가서. 자, 주님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지요? 그렇지요? 우리 말씀 듣는 자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는 동안 마음에는 씨앗이 지금 심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할 때 지금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심을 뿌려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적용하는 문제예요, 오늘. 자, 그래서 시편 35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주님은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는데, 자, 그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형통케 하시는 걸 기뻐한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려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려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자, 이게 오늘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합시다. 저 형통은요, 이런 겁니다. 구원도 형통이고요, 치유도 형통이고요, 부유스러운 것도 형통이고요, 이 땅에서 이렇게 은혜 안에 잘 사는 것도 형통입니다. 그냥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것들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저 형통을 재정적인 부요만 생각하는데 뭐 그런 영역도 포함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부르고 또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그렇게 따라온 종들을 이렇게 형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저런 하나님입니다. 자, 저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듣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심겨집니다. 뿌려졌어요, 마음판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저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해요. 시편의 저 말씀을.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를 따르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형통하게 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기뻐하시는 광대하신 여호와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저 나가면서 깡그리 잊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딱 붙들고 집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 혹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갈 것인가라는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에 있으면 그놈이 와서 어떻게 해요? 훔쳐가요. 이게 말씀이 뿌려진 것을 툭 건드려가지고 훔쳐가 버려요. 심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기를 기뻐하신다.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형통하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에이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할까요? 아니면 아멘! 이러실까요? 자,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글쎄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글쎄 교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던데 말이야.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긴 한데 에이 저런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에이 나 확신할 수 없어. 아마도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예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 아예 뭐 그냥 여기서 뭐 듣고 무슨 얘기 들은지도 몰라. 그러면 벌써 빼앗긴 겁니다. 벌써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 머리에 남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마귀가 승리한 거죠. 자, 만일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의심을 하도록 만든다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훔쳐갈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예. 자,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접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저기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귀가 낚아채 간 거고요. 그게 길가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수없이 마귀에게 당한 일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돌밭에 해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수없이 그랬고요. 어떤 때도 저렇게 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것도 은혜파들이 저렇게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합니다. 야, 즐거운 말씀인데, 야, 진짜 이게 복된 말씀. 야, 이거,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하고 붙잡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말씀은 좋은 결과가 금방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했으면 금방 내일 아침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아니, 오늘 씨를 뿌렸는데 내일 아침 추수가 돼. 그럼 누가 안 뿌리겠냐고. 근데 그럴 일이 없지요?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날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요나는 경험했어요. 요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루 만에 박넝쿨이 막 자라가지고 경험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표적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지만 금방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자, 기대했는데 안 되는 거죠. 자,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형통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야, 너무 극단주의자다. 그냥 너무 외골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하면서 내 말씀만 따라가리라. 하나님은 진짜 아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외골수네. 좀 이 세상 이치도 좀 보고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 전할 때도 이런 게 많지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전하면 깨닫고 전하면 성도님들이 다 환영하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이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말씀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넘어졌다 생각을 몰라요. 그 대신 뭘 합니까? 설교자를 원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설교해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시대가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이론을 근거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이, 나한테는 그게 말씀 소용없어. 내가 지금 살아봤는데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 나보고 뭐라는 거야? 내 신앙 틀렸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자신에게 왜 도움이 안 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되지?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화를 내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씨앗을 훔쳐갈 것입니다. 빼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요,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 맞아, 이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속이는구나, 이렇게 하고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건 왜 와요? 어둠에게 유혹당하거나 어둠에게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설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에도요, 그 말씀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합니다. 심각한 지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 해요? 아, 어젯밤에 날이 더워서 나 피곤해서 오늘 말씀 잘 안 못 듣겠다. 그렇게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나 예전에는 정신 집중해서 들었는데 요새 나이도 들고 해서 정신도 몽롱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 지금 영적 전쟁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말씀을 들어요. 기뻐해요. 근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은 견디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많은 부작용이 오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다. 여기에 돌짝밭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마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왜 공격하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공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마귀한테는 큰 위협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우리가 특별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면 그놈은 딱 와가지고 못 받아들이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서면 자기는 이제 당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두 번째, 아까는 말씀을 인하여고요.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를 봅시다. 자, 말씀을 인하여 만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와요. 별로 안 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환난의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꼭 옵니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 고난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얘기하니까 아 이제 내가 앞에 아무 고난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설교자가 그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잘못 듣고 어떻게 야 믿음 있으면 이제 내 앞에는 그냥 평탄하겠구나 아무 어려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그러고 믿음을 더 배우려고 그러는데 더 공격이 옵니다. 그런데요, 물론 더 많은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해답을 얻지만 또 색다른 공격들이 옵니다. 맞지 여러분? 오게 돼 있습니다, 저거. 자, 저와 여러분이 형통이라든지 물론 저기 형통 안에 치유 들어가는데 그냥 특별히 제가 했습니다. 치유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심으면 마귀에 관하여 더 많이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공격을 알아요. 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분명히 뭔가가 주변에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서 마귀가 이걸 싫어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느낍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꼭 거기에 연관되어 있든 연관되어 있지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자, 수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런 진리를 몰랐을 때는요. 수년에 걸쳐서 재정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군림했었습니다. 왜? 몰라놓으니까. 우리 속인 거죠. 마귀는요. 돈이야 치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치유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마귀는요 우리의 경제권이나 질병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려고 병을 주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놓습니다. 마귀의 사업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당하면 마귀의 사업은 막 토틀 단 것처럼 잘 나가지요. 마귀는요, 전쟁이 치르기 전까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여러분이 있으면 떠나갈 것 같지요. 안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그놈을 내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니, 난 포기할래. 그거요? 마귀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항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바짝 쫓아올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라 하면 마귀는 영락없이 바짝 뒤쫓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계속 쏘근댄다고요. 특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저 대비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죠. 아, 항상 내 삶에는 마귀가 허점을 보고 공격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이제 쓰시면 돼요. 근데 저거 모른다. 그럼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제. 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병상에 누워서 마귀에게 짓밟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길 때까지 믿음으로 마귀와 당연히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갈 겁니다. 그렇죠? 주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펀치도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잠깐 놓쳤는데 얻어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내가 이길 때까지 너와 싸울 것이다. 너는 내 마음에서 말씀을 훔쳐가지 못한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으로 말하며 순종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무찔리셔야 된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염려가 온다든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공급자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치유를 약속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붙들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다가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주세요, 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알고 보면요, 많은 경우는요, 그냥 배짱이고 그냥 착각일 수도 많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네, 믿습니다 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세야. 진짜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믿는 건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배짱 좋은 착각일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누구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풍랑에 다시 누워져 가는데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지요. 풍랑이 울고 바람도 불고. 근데 허연 옷을 입은 분이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어? 주시다. 이러니까. 유령인가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이 바보 같으니라고. 너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냥 배에 있는 게 나아, 너는.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와! 이랬다고요. 자, 지금 베드로는요, 객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다 객기는 아니에요. 뭔가 지금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는데 지금 저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 생각이 많이 바뀌어진 사람이. 자,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 안 했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데 때로는 몰라서 그냥 막 저돌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저렇게 말 안 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 와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과감히 나갈 때 주님은 함께 가셔서 우리를 물에 빠지려 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빠지니까 어이구 잘됐다 그러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쫓아가서 손 내밀어서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이러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손을 잡고 배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직 믿음이 왕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막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베드로가 마음에 의심했다는 사실에 자꾸 집중합니다. 아, 베드로는 마음에 의심했어. 그래, 물에 빠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 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 기억하고요. 그건 실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물에 빠졌지만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어요. 그렇죠? 네, 잠시나마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무리를 몇 발짝 걸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갈 때 때로는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막 자라가요. 근데 착각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보다 내 약 끊으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전하는 분도 있고요.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가다 보면 다 모르잖아요. 다 알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대로 살지요. 그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만 가잖아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착각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게 우리 생각에는 에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할 걸. 이렇게 우리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리를 걷는 게 얼마나 그의 인생에 힘이 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힘이 됐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됐을 때 가다 보면 내가 치유돼서 완벽한 걸 지금 모르니까 지금 배운 대로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치유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아니, 치유에 대한 진리를 한 100이라면 한 30이나 20 정도, 이 정도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어떻다고요? 나 안 해. 나 이제 병원도 안 가고 난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점점 치유에 대한 믿음을 점점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수준에서 버티다가 어떻다고요? 세상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했지만 믿음을 온전히 몰라서 이렇게 온전한 성공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자료들을 봐도 하나님은 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쉽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그냥 판단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온전히 모르지만, 말씀 조금이라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달려간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더 빨리 믿음이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 이 세상의 영광을 보지요. 때로는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볼 수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싸웠구나. 너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싸워오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믿음의 길을 더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좌충우돌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질병을 이기기를 주님을 원하세요. 핍박이 온다고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오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공격이 와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승리를 할 거니까요. 마귀는 그거 일찍부터 알고요. 방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할수록 우리는 뭘 의미해요?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마귀가 느낀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더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는 여러분이 위험 인물인 것을 더 절실히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서면 이제 마귀는 이제 깨갱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정예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닭달같이 어둠의 세력이 날 흔드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내가 정의의 군사에 근접해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단호하게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밭. 자, 이제 우리가 치유나 형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마음에서 의심과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싸워 나갑니다. 근데 그리고 핍박과 환난도 이제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훔쳐가지 못하게 우리가 그동안 지켰습니다. 자, 이렇게 지켰는데 이렇게 나와. 뉴스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힘들어진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도 안 되고 해고당하고 도산 이야기 들리고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형통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고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아,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핍박도 이겨냈는데 세상적으로 전체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게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마다 얘기하고 눈에 막 넘어지는 것들 막 보여. 기업들이 넘어지는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요즘 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 그 바닷물이 온수가 그 바닷물이 38도라면서요? 와, 우리 몸보다 더 뜨거워요. 그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 오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뛰어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텐데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지금 거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무슨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변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그가 나를 형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건가?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지 아니면 주변 상황이 흔들릴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지. 혹은 마음에 걱정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겁이 나는 소식을 계속 전달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 끝까지 흔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겁나는 소식을 계속 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걸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그냥 그대로 그냥 서서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야 합니다. 뭐로요? 말씀을 굳건히 써서. 말씀이 굳건히 써서.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세상의 것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들려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시던 불밭의 얘기예요. 이기는 방법.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핵심이 뭐라고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지금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 듣는다.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 안 두면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막 지금 뭐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들고 막 해요 지금. 또 여기 뭐 풍뎅이 날아가는 소리도 있어요. 모기 날아가는 소리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와요. 이걸 영어로는 hear라 그래요.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해서 듣는 것은 listen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듣는 거는 뭔가 하면 리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세상 소리 막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붙잡냐? 거기에 끌려가냐? 지금 그 문제예요. 안 끌려가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거기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저 소리에 막 휘둘려 염려가 와 근심 걱정이 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낚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는 그냥 들려와요. 이 소리에서 들려와요. 근데 그 들려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면 이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걸 듣게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구분되시죠? 그냥 여러분이 이 소리 저 소리 저 밖에 나가면 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듣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열 명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여러분에게 4살짜리 애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오다가, 여보게, 당신 아들이 말이야. 저 길 네 거리 저 한복판에 꼭 있대. 그러면 이 아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요 덤프트럭이 오는 생각을 해. 어이구 어떻게 하지? 기절할 지경이야. 그럼 뭐예요? 지금 그 소리 들었는데 뭐를 지금 붙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기절할 일이 생긴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난리에. 근데 이분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그 아이를 데리러 갈 거예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갑자기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어쩌나 정신없이 막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여유있게 평안한 가운데 아들을 데리러 갈 거예요. 뭔 차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들을 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생각에 이미 있는 것을 갖다 덧붙여요. 상상을 해요. 예상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런 모든 잡소리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고 그게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뭘 듣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듣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들었다. 자, 마음으로 우리가 이 A라든지 B라든지 생각을 들은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다 귀로 들은 게 아닙니다. 귀로 들려왔지만 이제 생각으로 들었고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든지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에 덧붙여가지고 상상하거나 그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평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것을 포함하시키겠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잣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요,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잣대로 받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뭘 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요.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 4장 24절에 하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듣는가? 내가 헤아리는 그대로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내 거예요. 의심으로 받아들이면 내 거 아니에요. 그 의심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한 사람은 믿음으로 재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의 형통함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다 믿는다.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믿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하든 나와 상관없어. 형통이라는 한 번도 내 한번 형통이라는 한 것을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나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지 않아. 세상에 이렇게 좋을 리가 있겠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뭐라고요? 잣대예요.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해요. 각자는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느 잣대로 말씀을 재느냐가 거기에 맞춰서 내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좋은 거 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 받아먹는 사람이 자기 잣대로 받아먹어요. 그래서 다들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그 잣대를 갖다 재입니다.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심각해져요.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결과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무작위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지.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확대 번역본에 좀 풀어서 쓴 내용에 당신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들은 진리에 대하여 당신이 생각하고 공부한 것과 동일한 양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자, 우리 각자는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드리고 생각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 영역은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 영역에 관심 없어. 그 영역은 완전히 전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드렸는가?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한다든지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받으려 하는가? 마귀가 그것을 훔쳐가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막고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후의 권위인가? 이걸 여러분이 선명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재는 양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열매로 수확하는 양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20%만 믿겠다. 그 20%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재리 유혹이 오고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조롱할 때 좀 융통성도 없고 너무 극단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또는 형통에 의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당신은 기복신앙이네, 탐욕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위축당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길에 나는 그게 근본 신앙이라고 내가 알아. 내 신앙의 본질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해.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건가?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두려워서 그냥 포기할 건가?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예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저것만 추구한다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극단주의입니다. 위험합니다. 자, 성경에 약속하지 않은 거 여러분 취하면 안 돼요. 한 예가 이렇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유전을 다 나에게 주소서. 그는 완전히 극단주의예요. 그는 완전히 탐욕주의자예요. 그렇죠? 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저장된 말씀 이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점 그래요.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안 돼요. 내 말씀에 그 말씀이 얼마나 뿌려져서 자라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믿음으로 그 약속 위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전부야? 성경에 기록된 만 받을 수 있다고?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와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들은 서로 다른 잣대를 쟀고요. 잰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는데 결국 받는 거는요 자기 잣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볼까요? 소경에게, 소경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또 저거는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보세요. 자기가 잰 잣대로 하나님 받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는 대로예요. 이만큼 믿으면 그만큼 받고요. 이만큼 믿으면 그만큼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기쁨의 잣대로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말씀에 깨달은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죄를 짓지 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에 우리가 빠져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만 믿고 그걸 듣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투자한 시간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잣대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이와 같이 헌신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말씀에 헌신하지만요, 즉각적으로 결과가 안 오니까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음식물이 우리 육체에 영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포함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축적될 때 어떻습니까? 몸에 이제 기능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를 먹었다고 확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 먹었는데 효과 나타났다. 그건 독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는 독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이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능력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